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성경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불편하신 분은 안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려가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 저희의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 있다면 주님, 그 굳은 마음을 저희가 깰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있고, 그렇다면 반대로 받으실 만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무엇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또 교회 전체적인 어떤 삶도 그렇고, 우리가 때때로 열심히 어딘가를 향해서 뛰어가지만, 그러나 문득문득 돌이켜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는 방향이 도대체 어디지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 우리가 뛰어가는 그 목표점이 어딘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지, 목표를 설정했다면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바르게 뛰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말씀,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대로 과연 내가 지금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 그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순간순간 점검하는 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것이 또 교회 전체적으로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또는 그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또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럼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이렇게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많다고 이야기해도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사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한 70억 인구가 살고 있다 쳐도 그 중에서 사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뭐 중국의 한 13억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합법적이지 않고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가정교회가 이제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닐 것입니다. 또 뭐 소련이 러시아나 이런 곳이 그럴 것이고요. 또 인도 뭐 한 9억 된다고 하는 겁니까? 인도 다 힌두교도들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이 아프리카 사람들 대부분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렇죠? 또 유럽 사람들도 요즘 이제 이 현대에 와서 무신론자들이 더 많습니다. 일본 거의 안 믿죠. 뭐 1억 한 2, 3천 됩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예수님 믿는 인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참 놀랍게도 이 적은 인구에서 교회가 대단히 참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참큰 복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혼란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특히 한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각 교회들마다 지향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속해 있다. 기독교에 속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분이시다 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참 성경이라는 책이 참으로 방대한 책이 되나서 그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동일한 성경으로 교회를 이룬다고 하면서도 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 성경 안에 참 역사나 또 철학이나 또 문학이나 과학이나 법률이나 또 규범, 교훈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세상에 속한 것들이 총망라가 돼 있고 더더군다나 성경은 또 영적인 세계를 또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와 비물질, 즉 영적인 세계를 통틀어서 대단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해석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의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또그 어떤 교회가 어떠한 방향을 추구하느냐는 이게 어쩔 수 없이 또그 교회의 그 목양자, 목사라고 불리던 또 감독이라 불리던 뭐 그러한 어떤 이 영적 리더의 그런 어떤 소신과 무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러한 교회들, 여러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조금 이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도대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누어서 분별을 해보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 분별과 교회의 지향 이런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는 물질적인 것들을 지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크게 나누어서 물질적인 것을 지향하는 교회와 영적인 것을 지향하는 교회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을 지향한다고 해서 영적인 것은 전혀 지향하지 않냐?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치중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좀 분류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들을 지향하는 교회는 자연히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보다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것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신복음주의 교회입니다. 신복음주의.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주의에 이제 그좀 대비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또는 보수주의 또는 근본주의에 대비되는 그 말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신복음주의라는 이렇게 분리되는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전통적인 그러한 교회의 어떤 그 지향, 가치관을 조금 허무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전통적으로는 교회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그럼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그러한 비난이 됐건 그러한 비평이 됐건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는다 하면서 이 어떤 믿음의 절개, 지조를 지키면서 가던 그런 교회들이 이제 근본주의적인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서 교회 내에서 어떠한 경향이 생겼냐면 왜 우리가 교회 내에서만 인정을 받아야 되는가? 세상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게 뭐가 나쁜가? 이제 이러한 이제 사조가 생긴 것입니다. 경향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세상과 타협을 하겠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만 믿게 되면 성경적인 것만 주장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금 이상한 사람 취급, 광신자 취급,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 저 사람은 참 골수, 미친 사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기 쉽상입니다. 그런데 적당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교리를 주장하는 부분도 그렇고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너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외골수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자고 고집하지 말고 조금 적당히 좀 세상에서도 받아들여질 만한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자. 그래서 이 신복음주의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중도와 타협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어떤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그둘 사이에 어떤 타협점을 좀 찾아서 조금 더이 세상에서 좀 이상하게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좀 탈피하자. 이런 것이 지금 신복음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제 이러한 교회들, 신복음주의의 입장에 있는 교회들의 이제 대표가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교회가 이제 새들백 교회입니다. 그래서 릭 워렌이라는 사람의 여러분이 그 아마 책 중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 뭐 이런 책을 읽어본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윌로 크릭 교회의 그빌 하이벨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신복음주의 교회다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교회에서의 어떤 이런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 방식은 대단히 고리타분하니까 이 예배를 연극으로 연극 형태로 바꾸어서 연극을 상영해야 된다. 또뭐 이렇게 누구나 쉽게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해야 되니까 이 예배당의 구조를 극장처럼 만들어야 된다. 또이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은 너무 고지식하게 이렇게 반드시 정장을 하고 이렇게 좀 예의를 잘 갖추고 이런 거 너무 고리타분하지 않냐. 목사가 청바지 티셔츠 입고 나와서 설교를 해야 그래야 보다 친밀하게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겠냐. 뭐 그리고 또이 예배라는 것이 이것이 이 너무 이렇게 교리에 치중해 있다 보면 이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드니 이 구도자만을 위해서 따로 예배를 그렇게 드려서 이것이 무슨 세상 집회인지 어떤 영적인 교회 집회인지 별 구분이 안 가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이 구도자만을 위한 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향, 이것을 신복음주의라고 이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향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특별히 한국에도 이제 이러한 물결이 이제 일어나서 많은 교회가 근본주의를 지향했던 교회들이 신복음주의로 많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교회의 형태로서 우리가 순복음주의를 좀들수 있겠습니다. 순복음주의, 순복음교회. 그러니까는 이것이 뭐전 세계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오순절 개통에 그러한 교회들을 다 포함할 수 있겠고 한국에서만 국한시켜서 보자면 주로 이제 순복음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모 목사님의 삼박자 구원, 삼중 축복, 전인 구원 이렇게 지금 정의되는 그러한 어떤 구원관입니다. 이게 이제 순복음주의의 이제 한국식 순복음주의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박자 구원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이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혼도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육도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병도 안 걸리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다, 그러니까 이현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게 전인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복음주의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좋아하긴 하지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이 심성에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논리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종교심은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물론 기독교도 아니죠. 전통적인 심성은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샤머니즘. 무당 섬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당을 영어로 하면 샤먼이에요. 그래서 무당이즘이에요. 무당이즘. 그 샤머니즘, 우리가 그래서 이 한국에서 성경적인 올바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샤머니즘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 홈페이지에도 이러한 샤머니즘이 뭔가에 대해서 좀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좀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정화수 떠놓고 그렇죠? 아침 새벽에 기른 그 우물물 있잖아요. 그 정화수 떠놓고 신령에게 복을 비는 마음 그거예요. 그렇죠? 또 불상 앞에 가서 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엎드려 비는 그 마음이에요.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이게. 또 원하는 대학의 교문에 교문 철문에 엿 붙여놓고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 이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현세적인 복을 비는 마음 이것은 사실 그 어떤 우리의 그 어떤 영적인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쳤을 때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마음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샤머니즘 자체의 그 축복관 자체가 내세의 축복관 자체가 없습니다. 100% 현세적인 복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심성이 우리 한국인 안에는 수천 년 동안 그러한 심성이 우리 안에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심성에 철저하게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심성에 가장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삼박자 구원과 같은 이러한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성경적인 이 복음을 이것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현 세상에서도 물질적인 복을 반드시 누려야 한다. 그게 안 되면 그러면은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고 심지어 구원도 못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어떤 생각에 또 동조하고 이러한 생각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그 무슨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적극적인 사고 방식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조엘 오스틴 뭐 그래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인기를 누리는 이유가 이게 우리 심성에도 잘 맞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 그러면은 감기도 안 걸려야 되고 이 물질적인 현세적인 이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있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함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하는 이 구절을 제일 큰 그러한 이 모토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영혼육의 잘못된 구분에 기초한 영혼육의 잘못된 구원관에서 오는 그러한 오류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그 육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여기 지금 순복음교회에서 해석하듯이 이 육의 구원이 그것이 그렇게 육적인 복을 받는 것까지가 그게 모든 전인 구원 이런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육, 즉 몸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우리가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몸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육체 안에 우리가 있게 될때이 육체가 여전히 죽을 때까지 우리 속을 썩이거든요. 내가 성령님을 추구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내 속사람과 이 육이 계속해서 싸우거든요. 그러나 이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의 그러한 몸이 구원받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참 온전히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섬길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그야말로 전인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몸의 구원을 마치 어떤 이 물질적인 어떤 풍요함을 누리는 것으로 이렇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질적인 것을 지향하는 그런 어떤 교회 형태로 제가 신복음주의 또는 또 이제 순복음주의 두 개를 들었습니다. 그 다른 것으로서 이제 물량주의를 또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성공주의, 뭐 사실 비슷한 맥락이지요. 물량주의란 무엇입니까? 물량, 우리 물량공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많을수록 이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이것도 샤머니즘의 개념입니다. 샤머니즘의 그 가치관이에요. 다다익선이라는 것 자체가 샤머니즘 복관이에요. 축복관이에요. 그래서 교인 수가 얼마나 많으냐, 건물이 얼마나 크냐, 헌금이 얼마나 많이 거치냐, 해외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냐, 목사가 사례비를 얼마나 많이 받냐, 목사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이러한 것이 이제 그 교회의 어떤 이 성공, 교회의 성장의 어떤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다 물질적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것으로서 수량화되는, 계측되는 것으로서 이 교회의 어떤 이 성장과 성공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헌금을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겠는가? 여기에만 이제 치중하면서 그 수단으로서 이제 이 부흥회에 헌금을 걷는 수단으로서의 부흥회에 이제 목숨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적인 것들을 또 지향하는 그러한 교회에는 어떤 형태가 있나? 육적인 것을 주로 지향하는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영적인 것을 주로 지향하는 교회가 있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영적인 것을 지향한다고 해도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형태로 우리가 율법주의를 지향하는 교회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어떤 사람도 나는 율법주의를 지향해 이렇게 천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그게 율법주의인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실 율법주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과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교묘히 섞여 있기 때문에 참 어느 한 곳으로 딱히 분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두 가지가 섞여 있을지라도 율법주의는 표면상 그래도 영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더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것은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을 주장하게 될때 우리는 그걸 율법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는 이 율법주의의 특징은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구약에 속한 것들을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율법주의 교회입니다. 상당히 안타깝게도 한국에 대부분의 교파 교회들이, 교파를 형성하고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 율법주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교회가 보수적이다. 아, 우리는 보수교회예요. 보수주의 교회예요. 우리는 장로교 무슨 뭐 통합도 아니고 우리는 합동이에요. 우리는 장로교 고신이에요. 어쩌고. 다 들어가 보면 율법 지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지키는 이야기, 구약에 속한 율법 지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보수다.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나 더 많이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가? 주일 성수 얼마나 철저하게 하고 있나? 우리는 일요일에는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버스도 안 타고 다닙니다. 뭐 이런 거. 우리는 뭐 일요일에는 전혀 오락 비슷한 것들은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뭐 이런 거. 그게 다 뭐예요? 구약의 안식일을 지금 일요일이라고 지금 그렇게 착각하면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대치해서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속한 걸 신약에 하지 않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우리는 철저하게 십일조를 하는지가 그들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과일 한 박스를 선물 받으면 그 과일 10개 중에 하나를 목사님 갖다 드리는 정도까지 해야 그래야 십일조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10원 단위까지 세서 십일조를 해야 이게 온전한 십일조다. 이런 걸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뭡니까? 구약 지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성전을. 그래서 의리의리 삐까뻔쩍한 이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예배당을 화려하게 의리의리하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참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가 결정되는 그러한 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 철저하게 그이 성도들로부터 이 10원 한 장이라도 더 빼내기 위해서 통장들을 다 개설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성전 소위 성전 건축이라는 것에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500명 되는 500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에 한 300명만 차도 어떻습니까? 그걸 다시 다 허물고 또 1,000명 들어가는 교회 예배당 건물을 그걸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그걸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성전이라고 하게 되니까 실제로 사람이 성전인 것이 자꾸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자꾸 성전이라고 부추겨 세우다 보니까 실제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성전인 그 개념은 자꾸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율법주의의 이러한 교회, 이러한 것을 지향하는 교회,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로 이렇게 표면상 그렇게 참 분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그렇게 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을 받자는, 그것도 또 현세적인 물질적인 복을 받자는 그러한 형태의 교회들입니다. 또 영적인 것들을 지향하는 교회 중에 우리가 수도원주의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도원주의 또는 금욕주의, 이건 뭡니까? 성과 속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된 것, 그러니까 지금 교회 와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성스러운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속되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돈 100원이 있을 때그 100원으로 헌금을 하는 것은 언제나 선한 것이고 성스러운 것이지만, 그돈 100원을 가지고 내가 뭔가 내 즐거움을 위해서 쓰게 되면 그건 언제나 속된 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 속을 이렇게 딱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 사실 우리에게 속해 있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다 사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딱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어떤 것은 성스럽고 어떤 것은 세속적이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모든 것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들. 그러나 우리 생활의 삶의 100%가 다 그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당한 그런 어떤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구분하게 되다 보니까 이 세속적인 것은 완전히 떠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속을 떠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간으로 들어가는 마음과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대단히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비성경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을 떠나서 온전하면서 오직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불필요한 일이고, 그것은 불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참조해 보면 이것이 왜 옳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제 예수님의 기도지요. 그 내용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세상 얘기가 나오죠.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해요. 그렇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세상에서 떠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데려가시도록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을 세상으로부터 싹 빼내서 취해 가시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마치 바다에 사는 물고기처럼 바다 속에 살지만, 그러나 그 몸은 짜지 않은, 그렇죠? 바닷물은 원래 짜지 않아요. 그런데 물고기는 잡아서 우리가 그냥 소금치지 않고 먹어보면 싱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닷물 속에 살면서도 그 바닷물을 흡수하지 않은 그 물고기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는 다르게 구분되어 사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부터 빨리 죽어서 천국에 다 가기를 바란다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디 저쪽 외딴 곳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끼리만 뭉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 이 공동체 운동, 기독교 공동체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외딴 곳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끼리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수도원주의 또는 금욕주의 이런 것들은 고상하게 영적인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세상과의 분리와 세상과의 단절을 혼동한 것입니다. 이것은 반성경적인 것이고 이것은 현실 도피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들은 그 지향하는 바가 기독교 신비주의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적인 것들을 지향하는 교회 중에 율법주의가 있다 그랬고 수도원주의 또는 금욕주의가 있다 그랬고 이제 기독교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방언이나 소위 방언, 이제 저희는 방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흠정의 성경에 없지요. 이 타언어로 되어 있죠. 소위 방언 또는 병고침, 입신 이런 것으로 대변되는 소위 오순절 은사에 대한 그 추구, 이것이 기독교 신비주의입니다. 사실 이 기원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이것이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소위 개신교도들, 소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빠져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 이 기독교 신비주의입니다. 이 기독교 신비주의는 사실 최근에 발흥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복음의 초기부터 이러한 기독교 신비주의 운동이 있어 왔었습니다. 이것이 형태만 변형된 것이 현대 오순절 은사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불리는데 알파코스니, 뭐 프라미스 키퍼스니, 트레스디아스니, 뭐 펜사콜라 웃음 부흥이니, 뭐 빈야드 운동이니, 뭐 이런 것들, 뭐 이빨이 금리빨로 변한다, 금가루 떨어진다고 하고, 뭐 무슨 뭐 짐승 소리 내면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러한 이 기독교 신비주의의 형태인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초대교회 운동 다 똑같은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영적인 것들이 주는 어떠한 이 신비한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건데 우리 복음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신비적인 요소. 아까 작년부 이 주일학교를 하실 때도 성경에 이제 일곱 가지 신비가 있다 이렇게 소개하셨잖아요. 사실 이제 이 락만 목사님의 책인가요? 여기 보면 이제 신비를 그 일곱 가지 신비로 분류는 해놨지만 제가 예전에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사실 일곱 개가 넘는데 이제 편의상 그냥 일곱 개로 정리해 놓은 것이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복음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기독교, 우리 복음 안에 분명히 영적인 것들이 신비한 것들이기 때문에 신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신비주의라고 할 때 이것은 성경을 벗어나서 신비한 것 자체만을 추구하는 이교도적인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치명적인 오류들은 바로 이 표적에 대한 몰이해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방언이 됐든 입신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러한 이 병고침이 됐든 이러한 것들은 표적인데 이 표적, 그러니까 기적으로 주어지는 이 표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셋으로 분류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적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그걸 자세하게 봤었죠. 표적은 이방인 교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유대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제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표적으로, 기적으로 다루시는 민족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표적은 또한 기록된 말씀, 즉 성경 말씀이 완성되기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도구, 말씀의 확증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한 성경 말씀이 다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적으로 이렇게 일하실 필요가 별로 없어진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과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표적으로, 기적으로 다루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적이라는 것은 제한된 대상과 제한된 시기가 있다는 것, 이걸 간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가 다 이러한 기적적인 현상, 표적들과 기적 또는 신비한 현상들을 다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현상들이 꼭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는 거짓 표적이 있습니다. 거짓 이적, 거짓 표적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인데요.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되 곧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그 자를 멸하시리라.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올 때 거짓 이적들과 어떤 권능과 표적을 행할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짐승이 이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했다, 이렇게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14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기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다 해서 그 모든 기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어떤 마리아 동상에서 동상 자체가 우상 숭배죠. 그런데 그 마리아 동상에서 눈에서 무슨 뭐 피가 나왔다 그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조작된 것이겠지만 어떤 것은 정말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게 나왔다고 해서 그럼 그게 100%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게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100%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교회들 중에서 또 어떤 교회들은 교파주의를 지향합니다. 물론 그들이 나는 교파주의를 지향해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류해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교파의 어떤 설립자의 사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칼빈이 됐건, 그게 루터가 됐건, 그게 웨슬레가 됐건, 누가 됐건, 그러한 어떤 그 교파를 설립한 사람의 그 주장과 사상을 성경보다 더 앞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개혁주의입니다. 나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릅니다. 듣긴 대단히 좋은 것 같죠. 개혁주의.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칼빈주의예요. 개혁주의가. 딴 거 아닙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의 사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급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어떤 생활, 참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묵상하고 이 정도에서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이 대단히 고차원적인 그러한 지식들을 추구합니다. 워치만이의 영성에서 시작해서 피터 워크만의 방대한 이 어떤 성경 지식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만 열심히 추구합니다. 그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유기체로서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어떤 뛰어난 어떤 통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교회 다 좋습니다. 그러한 어떤 통찰이 있는 거다 좋습니다. 또 킹제임스 성경 이슈에 대해서 정말 이 목숨을 거는 거. 뭐 성경 이슈에 우리가 눈을 뜨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 이게 다 좋은 건데, 그러한 어떤 이 보다 고차원적인 어떤 지식에만 몰두하게 되다 보니까 나머지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되는 그러한 또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은 그 지향하는 바가 나는 이런 것들을 지향합니다 하고 내놓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 성공주의가 있고 또 물량주의를 지향하고 또 순복음주의가 있고 신복음주의를 지향하고 또 수도원주의가 있고 또 금욕주의가 있고 율법주의가 있고 또 기독교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또 특정한 사람의 사상을 따르는 그러한 태도들이 있고 또 고급 지식을 추구하는 그러한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과연 뭘 지향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저희가 지향해야 되는 교회는 첫 번째로 성경적인 분리와 순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적인 분리와 순결 유지,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입니다. 즉,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신복음주의라 그랬죠? 우리는 신복음주의를 배격합니다. 또 타락한 기독교와 우리는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백사람이 서쪽으로 가는 길이 맞는 길이라고 이야기해도 성경이 동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기꺼이 동쪽으로 가는 것을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지향합니다. 우리는 교파 안에서 어떤 안도감을 느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특별히 어떤 교파에 속하는 것을 자꾸 추구하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숫자가 작으면 다 이단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소위 이 정통교단의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도 자랐습니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 우리가 장자교단이다. 그런데 뭔가 정경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수가 작으면 그 교단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이단이에요. 그게 한국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쓰고 이 세를 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를 불리려고. 그게 그렇게 해서 어떤 그 교단에 소속되면 아 그럼 나는 이제 이단 소리는 안 들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러한 어떤 교파에 소속됨으로써 어떤 안도감을 찾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걸 다수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다수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또 지향하는 바는 소박함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박함을 추구합니다. 성공주의, 물량주의, 이것을 극복하는 그러한 방법은 소박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화려한 걸 추구하고 큰걸 추구하게 되면 소박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설사 사람이 많이 모여서 돈이 많아졌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당, 우리의 모임 장소인 예배당을 화려하게 치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늘 소박함을 유지하는 그 태도를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참된 성도들은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뭐 판사, 뭐 무슨 검사, 뭐 무슨 뭐 정치인,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막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뭐 교회 예배당을 세워야 될 자리인데 허가가 안 나? 막 그러면은 막이 관공서에 막 압력 넣어가지고 아 그거 예배당 지을 수 있게 하라 그러고 뭐 진실한 교회는 한 번도 그런 걸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다 그거는 타락한 기독교, 변질된 기독교,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반만 빠져나온 프로테스탄트 교회 이런 데서 다 그걸 한 거예요. 진실한 성도들은 다 역사적으로 다 핍박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회의 기득권을 기꺼이 포기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교회가 커지면서 한국의 교회 교인 수가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사회에 대단히 큰 압력 단체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압력 단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우리 삶 자체가 이 세상 안에서 썩음과 부패를 지연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똘똘 뭉쳐서 어떤 우리가 숫자가 많아졌다고 그래서 정치인을 압박하고 우리 그 주변에 사는 이 커뮤니티 내에서 어떤 우리의 그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단체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은 약물이여. 진실된 기독교인은 항상 적은 약물입니다. 적은 약물이에요. 그래서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나를 자꾸 핍박하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적은 약물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자입니다. 이게 진실된 기독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 우리는 율법에 묶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신약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율법 지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이 있어야 할그 정확한 그 위치를 분별하고, 율법의 위치에 되돌려 놓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십자가와 죽음입니다. 타락한 기독교는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까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살수 있을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죽고, 내 육신에 대해서, 내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잘 죽을 수 있을까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절 내에서 지금 두 종류의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박히신 십자가가 있고 내가 달려있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타락한 기독교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만을 이야기합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그래서 그 십자가에 집중하면서 온통 십자가로, 뭐, 십자가를 건물 밖에 첨탑 위에 걸어 놓고, 예, 헌금바구니부터 시작해서 온 가운과 뭐, 사방천지 십자가를 붙여놓지만, 정작 자신들의 삶, 성도들의 삶 안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성도가 자신이 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입니다. 반쪽짜리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죽음, 예수님의 죽음만을 이야기하고 성도의 죽음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야기하고 오순절의 기쁨과 은사는 이야기하지만 정작 죽음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운명이 되어서 부활하고 오순절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한 운명이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종류의 생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얻는 생명이 있고 그다음에 풍성히 누리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따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회복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매 순간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시는 것, 자아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 성취하는 삶, 성경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실제적으로 매 순간 누리는 교제, 이것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실현되는 삶, 임마누엘은 우리가 휴양의 기간 동안에도 많이 나누었듯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것, 즉 하나님이 사람 안에 사시는 것, 그게 지금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우리는 성경적인 분리를 지향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순결을 유지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많아지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더라도 늘 소박함을 유지할 것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묶이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유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면서 복음 안에서 자유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죽음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매 순간 누리는 그 교제를 지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갔어도 허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타겟으로 삼아서,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전력 질주해야 될지를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점검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을 잘 간직하시고, 우리가 혹시라도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우리가 믿음 안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지 매순간 입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